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삶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삶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가라. 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행적과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의 행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단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남긴다고 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단지 내 삶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후손들, 나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핀 므낫세나 아몬처럼 후대들에게 오명으로 남겨지는 이름도 있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저들에게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인물의 이름으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걸어왔던 삶에서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결국 그 후대들에게 저들이 선택하며 살아간 삶의 결과로 만든 해결할 수 없이 그 고통과 함께 가는 짐을 주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결국 그 후손이 지금 여기 중동에서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같은 후예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 같은 자녀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강간하고 뭐 죽이고 복수극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분명히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아주 짧은 삶을 살고 가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자유지를 가지고 선택한 삶의 그 모든 결과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남겠죠. 내가 젊어서 실수하면 그 실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받지만 그 실수로 말미암는 그 결과는 자신이 다 짊어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짐을 주게 되죠. 계속된 후대들에게든 아니면 뭐 같이 살아가는 뭐 동료들에게든 분명히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흔적을 해결할 수 없는 짐으로 남길 거냐, 후대들이 어려움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의 어떤 지혜로 남길 거냐, 어떤 삶의 결과로 남기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삶의 살아간 삶의 결과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갈 것인지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도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잘 일구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므낫세가 죽고 이어서 이제 아들 아몬이 왕이 됐다가 결국 그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남왕국의 16대 왕인데요. 이때 요시야가 8살이었어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아버지 아몬이 16살에 요시야를 낳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몬이 22세에 왕이 됐다고 그랬고 2년을 통치하다 죽었으니까 24살에 죽었잖아요. 저 그렇게 따지면 그때 이제 요시야가 8살이라니. 그러면 이제 아몬이 요시야를 16살에 낳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아몬, 그러니까 아버지가 16살이었고 뭐 와이프는 뭐 얼마든지 나이가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몬이 요시야를 낳은 나이는 16살이었다. 어쨌든 뭐 이거 뭐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과거에도 많지 않습니까? 워낙 남자를 귀하게 여기다 보니 뭐 애들이 막 어릴 때도 장가를 보내고 이런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었는데, 열왕기 기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장 1절.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어떻게 8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렇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지금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도 그에게서 가장 악한 그 므낫세가 나오고, 또 므낫세 아몬 같은 악한 왕들이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요시야라는 최고 선하고 바른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 부모님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버지 역할보다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거겠죠. 요시야의 경우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최악의 우상숭배를 하던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머니의 영향력을 분명히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요시아의 어머니가 보면 이제 여디다라고 아까 읽어드렸는데, 이 여디다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시아를 볼 때 참 말씀으로 바른 가치를 따라간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디다라는 이 말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여디디아였거든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디디아의 여성형 이름이 여디다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어요. 분명한 건 분명히 할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남편 아몬, 이 전부 못된 짓만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결국은 요시아가 그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어디 다른 평소 보지도 못한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보니까 그럼 다른 게 없죠. 그 부모님 중에 그 어머니 여디다라는 여인 때문에 바로 믿음의 길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거든요. 이 뜻으로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좋은 뜻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가 므낫세예요. 근데 가끔씩 무슨 헵시바 찬양단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름의 뜻만 생각해서 그렇지 역사를 놓고 보면 사실 그 이름은 좀 찝찝한 이름이긴 해요. 어쨌든 단지 이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12세의 그 므낫세를 둘러싼 그 므낫세도 어릴 때 왕이 됐으니까 많은 정치 세력과 조언가들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이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바른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거절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됐던 거는 분명히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사람들 부모와 함께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아이들의 기초적인 인격성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은 아버지보다 엄마에게 더 많은 비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사람보다 엄마처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교육하고 하는 등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꼭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조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날 같은 바쁜 시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뭐 돈 많으시면 보모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심지어 요즘에는 미디어 유튜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이들은 자기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자신을 전적으로 돌봐주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 가치 윤리 수준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의 태도 뭐 말의 습관 신앙의 습관, 그들의 태도 등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갓난아기 때는 뭐 가까운 주변 세계와 그 나머지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크게 울거나 뭐 표정, 몸짓을 통해서 자기를 둘러싼 온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기에 그 시간을 많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런 아이와 함께 해준 어머니의 사랑은 그 아기에게 온 세상 그 자체죠.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그런 신체 접촉을 통해 애정 표현에 익숙해지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배우는 거예요. 또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주변의 의견에 쉽게 자주 유지되지 않고 내적 안정감인 자기분화, 주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는 바른 인격을 위해서는 이런 유아기 때, 그러니까 0세에서 5세 이때 부모님이 주는 이 전적인 희생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이런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은 유아원, 유치원 같은 다른 사회기관이 아니라 부모가 그 핵심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뭐 사회성을 배우고 뭐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아이가 있는 그대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랑받는 이 일들은 반드시 부모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성경적 바른 육아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는요. 지치고 정신적인 이 세계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는 아이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는 역할이라고 그래요. 그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면서 삶의 영역을 넓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또 낡고 익숙한 것에 머물지 않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죠.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도록 격려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나 놀이는 아이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구도 갖고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뭐 부모의 사명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바로 부모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존재를 깨달으며 그래서 결국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특히 그래서 아이들의 초기 성장 시절 아이들의 모든 세계가 엄마다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라는 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반드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이 아내,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안정감은 아내를 존중하고 그대로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나오는 거고 그로 인해 생기는 아내의 자신감과 평화는 결국 그 부부의 아이들에게로 온전하게 흘러가게 돼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가정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혼인 청년들은 이 말을 좀 잘 듣고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 뭐 어떤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자신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이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내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자녀를 바른 성경의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성품과 태도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의 가치 안에 열심히 자라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짝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무튼 남편들은 아내에게 제발 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아내에게 자녀들 말고도 또 하나의 아이가 돼가지고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집에 애가 셋 있어. 근데 보니까 아들이 둘밖에 없어. 하나는 또 누구냐면 결국 남편인 거야. 이런 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고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심어주고 삶의 온전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아내에게도 제사장으로서의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분 교회 학교 뭐 주일날 보내면 되지 않냐 이건 아니에요. 보조적인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럼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맡기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 바로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힘써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 삶의 기준 삼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력하고 노력하고 그들의 실수 속에서도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시아가 8살에 왕에 그렇게 즉위하고 8년째 되던 때에 16살 때가 됐겠죠. 그때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봐요. 자, 그런 걸 봐도 8살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르게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역대하 34장 3절.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요시아 왕을 그래서 잘 벤치마킹 하시고 맨날 어린애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배어망덕한 짓 하지 마시고 바르고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더 이상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고 방황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요시아처럼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여 주는 그 가치를 따라 이제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그 세속의 세상 속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돼야 돼요. 요시아가 지금 중3, 고1의 나이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는요. 온 나라 구석구석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없애는 놀라운 종교개혁까지 일으킵니다. 뭐 그 당시 아수르가 흔들거릴 때였기 때문에 이쪽 가나안 쪽으로는 가나안 땅 쪽으로는 별로 통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그 북왕국 지역까지 다윗 시대의 영토 전체,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살아가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우상의 제단들을 부수고 우상이나 우상을 섬기던 사제들의 뼈까지 막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려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3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3장.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시대로부터 따지면 300년 전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그런 그 거짓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바로 요시아가 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보라. 그때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엉뚱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 그 300년 전 북왕국을 부탁받았던 첫사람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 그대로 그 이름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게 요시아 왕입니다. 그 세상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얽히고 꼬이고 풀 수 없는 그냥 그런 실타래처럼 됐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길만 온전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보이는 억울한 일들, 뭐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더 굳게 믿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진정한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실천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 사실 착각 신앙이죠. 거짓 신앙. 뭐, 가끔씩 그, 이 임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착각으로 임신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몸에 막 그런 증상이 진짜 나타나고 이럴 정도로.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일수록 순수하다 보니까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 천국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잡생각들이 많다 보니 욕심과 본능과 욕정이 많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의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이라는 게 어떤 기적과 표적 같은 일을 만들고 뭐 기도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내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와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 사회, 문화가 어떤 가치를 따라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유행을 따라 가든지 그런 가치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 거고 하나님 주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성도로 부름받아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의 실천이 있는 삶, 순종에 있는 삶이 순종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함으로 우리가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귀한 교육과 또 요아스 같은 사람도 예전에 기억하시는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겨우 살아났던 그 아달리아 할머니가 다 죽일 때 살아났던 그 왕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도울 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던 요아스 왕 같은 경우 그 의존적이다 보니 나중에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실천적이고 주도적인 행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 주도성이 너무 중요해요. 뭐 목사가, 뭐 장로가, 집사가 누가 부탁해서 이렇게 해서는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어 창조하셨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사람 스스로 믿음으로 주도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잘 보면서 나의 삶에서도 과연 그런 게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주도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으시는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주도적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요시아 왕이 16세 나이 아주 매우 어린 나이 때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뭐 어려서 안 된다고 하고 청년 때는 다른 거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 안 된다고 그러고 중장년 때는 삶의 무게나 나이가 늙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일을 미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서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진리로 믿죠.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은 결코 알면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시아 왕인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하 34장에 요시아는 왕이 된 지 여덟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는 그의 이 삶의 태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종종 말하던 그 말 뭐 10대 꿈을 꾸고 20대 준비하여 30대 영향력을 미치자 하고 하는 그 결단을 따라 정말 진정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지금 내 나이가 어떻다 탓하지 말고 놀고 먹고 즐기고 사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내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결코 부족한 나이가 아니며 늙은 나이도 아니고 바쁜 나이도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요시아 왕은 8살에 부름을 받아서 16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도적으로 나아갔고 모세는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80세의 나이에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나아갔고 다윗도 20세에 부름을 받아서 사실 10대 부름 받았죠. 그래서 광야에서 20대를 보냈지만 결국 30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것처럼 각자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빛으로 보내진 유일한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나이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결단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고집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잠깐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외치고 생각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노라 하면서 말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내 삶이 성경이 되고 내 삶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